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큰 은혜, 저희가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 감사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처럼 큰 사랑,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곤욕과 박 속에서도 이제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여,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약속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 많이 제시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 보답하는 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유한한 저희의 생명, 언제 거두실지 모르는 그 생명,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준비된 자로서 언제든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 설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이 모든 사랑을 불쌍한 그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나가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템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오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이 템플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아끼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혜숙 사모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축하해 주며 지난 주간에 그러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며 위로하며 그 가는 길을 축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그 육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십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데 뭘 딴소리 하십니까? 그러는데 매일 매 순간 생각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주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의지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마지막 말씀을 내 안에 갖고 계시면은 섭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을 듣고 어느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의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 몸은 비록 죄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 됐다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계속해 가면은 힘든 일도 있고 또는 기쁜 일도 있고 고통받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를 연단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서 보면 그러한 길을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길을 설명해 놓은 것이 철로역정이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 내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 갈시를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관계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갈 때 나는 항상 기쁘다. 정말 항상 기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염려할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보십시다 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몸을 죽이는 거거든요. 장사 지내는 거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 지금까지 살던 내 삶, 내 뜻대로 살던 내 삶, 이제는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께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적 이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성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9가지를 오늘 여기다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건 아홉 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200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의 그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분인가? 근데 그분이 왜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그런가 하는 것을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열둘들은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먼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뼉을 탁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랍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뭘 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로 전부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 전까지 어떤 상황에 되었느냐 하면은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방법도 취해보고 저런 방법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뭡니까? 계명을 주셨어. 그런데도 계명을 주니까는 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랬더니 아이 사람들이 그 계명 때문에 또 죽어간단 말입니다. 왜? 죄를 자꾸 지니까요. 그래서 제사하는 방법, 너 안 죽으려고 하면 네 대신 다른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래서 동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오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둘기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1년 동안의 사함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죄까지 주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새로운 법을 주겠다고 해서 예수님 오기 오시는 그때는 새로운 법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저는 옛날이 그죠? 그러니까 옛날의 계명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뭔가 했더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주었는데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서 연약해서 지키지 못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셔서 예수님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중보자로 우리의 길을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을 때릴 때 삶에서 더 그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을 때 동물을 죽여서 태워서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우리 모든 사람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러므로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자가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 있는 것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물을 드려도 또 동물로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몸을 드리기 때문에 나의 소속되는 것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 없으신 분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왜? 구약에 계명을 줬어도 이건 의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법을 준 거거든요.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가 죄인,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라고 죽는 거. 나올 때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람과 같은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성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자들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모범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었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만해지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거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를 땄으면 무슨 큰 벼슬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벼슬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서 성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도가 되어지면은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거든요. 그 외에는 봉사직뿐이에요. 전부 종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종처럼 일하는 직분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답니다. 33년 동안의 삶이 그분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보이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제 중간에 변형이 되었으니까 세례로 우리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뱁티즘이 스프링클이 아니고 이머스라고 해서 침례를 물속에 잠사두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325년에 바로 이렇게 로베시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바꿔진 거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완벽함을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일을 돌보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를 품으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마저 용서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요? 스테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그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우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모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로 토론을 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부모들은 그냥 3일길 돌아가 3일길 가다가 보니까 자기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까는 성전에서 그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2살짜리가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고 이야기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을 그들이 사는 주에 있는 포도원이라든지 무슨 결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한 것은 봐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답니다. 대속의 제물은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그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감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100번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실까요? 선악간에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믿음의 생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하라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묘지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가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 봤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은 한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여기 있다 어디 거기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느냐 그러시는데 그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천국의 삶은 시간이 딱 점과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시간이 똑딱똑딱 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삶이 그대로예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 저쪽에 뉴욕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천리 만리지요.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거나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 그때에는 우리도 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어떤 말입니까? 세 가지의 선한 목자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먹이는 일이 선한 목자입니다. 두 번째요. 지키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걸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삶에게 먹이는 것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 성도에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침범하는 악한 세력, 마귀 권세를 지켜나가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것, 어디로 물가로 인도하고 풀을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먹는 곳에 인도하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 세 가지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나에게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례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영생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하랍니다.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 살다 보니까는 신들거린 일이 많은데 무슨 평강으로 인도해요? 원래 인도하는데 내가 욕심부리니까 그 평강의 길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욕심만 내려놓고 나면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우리 욕심을 부리게 되면 눈이 가리게 됩니다. 욕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기회가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우리 주님께 와서 내려놓은 수고하고 무거운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봅니다. 우리 평강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외적인 특징은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에크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참여해서 내가 에크레시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자기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원래의 외적인 삶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키는데 주의를 왜 지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의를 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으면 되지. 주의를 매일매일 텔레비 보고 찬양하고 하는데 뭐하러 일요일날 또 모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생긴 기원을 생각해 보면은 안식구 첫날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지상에 임한 것은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그 모인 사람 앞에 다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요. 언어를 흐트러버렸던 인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하나로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불의 같이 그 모든 그 성령에 충만한 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열두 제자들이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열다섯 나라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모였는데 그 말씀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슴 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외치는 지금까지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기도하거나 성령 충만되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힘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3천명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사도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식구 첫날에 그 날이 어떤 거냐면은요, 오순절날이란 말입니다. 유월절부터 일곱, 7주 그 다음 주일이에요. 7주 다음. 7주면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다음에 일요일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은 바로 그 7주 다음, 6월절부터 다음이니까 그 기간적으로 따지면은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25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의 해를 지키는 그 절기들을 지키는 그런 습관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그날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의견을 제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님의 날은 예수, 성령이 임한 날이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형성된 날이 안식후 일요일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성령이 임한 날이고 교회가 이루어진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 밤에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됐으니까는요.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전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날이 일요일 날이었다고요.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속에 안식일이 네 번째 그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공관복음에 보면은 율법의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다음에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부터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끝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외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특징은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거하는 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례받고 나니까는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계시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인 것은 바로 그 외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 참석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고 그 다음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자꾸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임무를 준 것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합니다.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 삼은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너의 제자를 내 제자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게 만들어주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위에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평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것이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평강은 내가 세상이 주는 것은 우선은 좋아요. 달콤하고 좋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근심을 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평강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분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한 것이 이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할 때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12살 먹은 애가 제사장 들고 토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말씀하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길?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래요? 결국은 영생을 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내가 영접하면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겪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였을 때 예수는 바요나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복이 있다 하고 우리 각 심령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은 내 예수로 주의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는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믿는 것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님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랑하면 돼요. 내가 믿은 예수는 이런 것입니다. 뭘 옛날에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이 지역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나가서 뭘 전합니까요? 뭘 전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이게 결단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방언과 뭐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한 생각은 말씀을 깊게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감없이 믿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기뻐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들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성령에 대한 직분과 충만한 길 일들이 있어요. 또는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있어요. 예언의 말씀하거나 우리 방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이 뭐예요? 경상도 말씀을 하면 그거 방언이에요.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 우리는 방언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방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통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걸 배워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영국 사람이 여기 와서 아니 프랑스 사람이 여기 와서 하면은 그 방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건 방언하는 이게 방언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성경을 깊이 깊이 읽어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느낌을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절로 기뻐지는 거거든요. 저절로 마음속에 저절로 아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진다고요. 깨닫게 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에게 물을 줘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지 물을 주는 거죠. 찬양을 해야지 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싹쓸 나서요. 싹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참을 수도 있고요. 온유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충성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물을 줘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성령의 전주를 알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바로 여기 19절 내지 20절에도 이처럼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장 우리 놓치기 쉬운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걸 그대로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확신은 뭐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신비가 있어야 돼요. 확신은 신비가 있어요. 믿음은 신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것만 생각하면 우리 육신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거든요. 하늘나라의 것은 아직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비 속에 쌓여 있어요. 우리 영화 보면은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 보면은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건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에게 막 욕을 하면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그러나 이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건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받았던 영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됐던 것은 이건 갈 수 없어요. 이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하든 뭐든 그건 관계없이 흙으로 가는 거니까 뿌려도 흙으로 가는 거니까요.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서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는 것이 확신 있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 한 분이 계신데 책을 썼어요.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공산주의가 자기 아버지 및 한 40명의 사람들을 끌고 지금 산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그 인민군이 총을 들고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면서 산 속에 가면서 너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우리 김성철 목사 아버지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요 하니까는 그 사람이 목사를 끌고 저 밑에 숲속으로 가더래요. 그 다음에 총으로 꽝 해서 쏴버렸습니다. 한 방 숨을 안 주니까 꽝 두 방 꽝 해서 세 방을 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저를 구나라고 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던 사람들은 가지고 가다 큰 구덩이를 파놓고 다 거다 집어넣고 이 비겁한 놈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너희들 비겁한 놈들이다 해서 거기다 다 죽여버렸더란 거예요. 그런데 김성철 목사 아버지 목사는 데리고 가서 가짜 총을 쏜 거예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온 것이 김성철 목사 아버지라고 간증을 쓴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확신이거든요. 죽음은 죽으라는 확신, 에스더의 믿음. 그게 죽음은 죽으라는 것에서 유대민족을 살린 거 아닙니까요? 예. 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전부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 불 속에 들어갔던 거 믿음의 확신이에요. 당신이 말한 것 그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도 죽을 수 있다고 들어도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 만약에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영을 더 보내줘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의 불 속에서 움직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꺼내보니까 눈썹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의 전설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대로 확신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왜?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여러분 늙어지지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있고 지극히 영원한 영광 중인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는 돌아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다가 덜덜 떨고 있다가 죽고 마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도 피조물의 값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답된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건 여러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같은답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심히 곤고한 곤고 속에 살았습니다. 왜? 악을 범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가슴을 치고 눈을 떠도 그 생각, 눈을 떠도 그 생각, 뒤로 빼가다가 어느 창가 쑥 스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르고 그냥 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뒤가 빵꾸가 났어요. 근데 그 차를 메모를 안 넘겨놓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갔습니다. 없어, 그 차가 없어요. 오후에 또 갔어요, 없어요. 그 다음날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 가서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은 괴롭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니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을 여기 와서 확인했으면은 그냥 가서 확인했어야 하거든. 근데 그 순간을 놓치고 나니까 그 뒤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더라고요. 힘이 없어지고 말아요. 모든 문제가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해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포함한 그것을 정말 여러분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직도 여기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나면 죽였다고요. 뭐래요? 내 친분과 인포메이션이죠. 놓고 왔으면 되거든요. 그때 그 순간을 그냥 약간 닿았으니까 괜찮까 저거는 왔거든요. 근데 내 차가 조금 찌그러진 거 보니까는 분명히 그 차가 찌그러졌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아마 영원히 아마 오점이 될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우리 삶의 첫자리에 모십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고 하면은요. 그분을 첫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항상 하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의 중심 모셨다 하면 첫자리에 모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보입니까요? 형제를 먼저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첫째로 모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감옥을 방문했느냐? 나한테 한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느냐? 그건 나한테 한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느냐?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는 거예요. 주님을 첫자리에 모신다고 하니까 주님 여기 첫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은 다른 형제,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형제를 첫자리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나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진정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